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늘 뉴스 포커스는 2021년에 보내드리는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올 한 해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은국 한 기자,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죠.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공식, 비공식 접촉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가지만 지금까지 미북 간의 접촉이나 대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북 관계 전반을 볼 때 이렇게 오랫동안 양측 사이에 아무런 대화나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10월이었죠. 당시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 양측의 실무급 협상이 있었고 이 회동이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의논한 것이, 그러니까 예. 2년 넘게 이 아무런 접촉이나 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정책 검토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북한 측에 접촉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죠. 성김 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이렇게 북한 측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너무 원론적이고 좀 추상적이어서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역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정책 재검토에 착수해서 3개월 보름 만인 지난 4월 말에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공개했는데요. 새로운 대북 정책의 원칙 또는 방향은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북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는데요. 북한 문제를 다루는 전현직 관리들은 물론 또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검토 끝에 4월 말에 이제 그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외교적 해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측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백악관은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새 대북정책이 일괄 타결, 그랜드 바겐을 강조했던 그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그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다른 접근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른바 그 탑다운 방식, 이 방식을 통한 일괄 타결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미국 대통령이 세 차례나 김정은을 만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일 실무선에서 준비를 시작해서 양측이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그 바텀업 방식을 추구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 특사단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또 정상회담 용의를 전달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정상회담을 수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실무선에서 충분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상이 만나서 최종 결심을 하도록 설계가 됐고 그랬는데 결국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는 결렬이라는 사상 유례가 드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에 대한 반성 때문이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먼저 실무선에서 충분히 합의를 한 뒤에 정상 간 합의로 이어지는 이런 그 방식을 추구하기로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실무진들이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예 실무진들이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언제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놓고 있지만 북한은 적대시 정책이 철회가 먼저다 이러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교착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전제 조건으로 대화를 단절하고 북한의 그 행동을 기다렸는데 이때 북한은 실제로 미국의 그 간섭 없이 압력 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 그런 그 정책입니다. 이런 그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과연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새로운 대북 정책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 모습을 드러난 이후에도 이처럼 미국 간에 아무런 접촉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 대화와 대화의 시작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관측들을 전문가들은 합니다. 예. 실제로 한국 당국은요, 북한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김 대북 특별 대표가 전제 조건 없는 그 만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은 사실 실상은 전제 조건이 분명한 그리고 내용도 분명한 그런 미국과의 회동을 바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하노이 회동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 사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하노이 회동에서 미국 측과 서명하려고 했던 내용, 이 내용이 말하자면 그 이제 바이든 정부와도 그 협상 시작에 단초가 된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상당 부분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북한은 영변과 플러스 알파 여기에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이제 그 사전에 실무진들 사이에서 합의가 돼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이제 틀어지고 회담이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북한은 시작하자는 것이죠. 물론 내용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렇지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무진부터 시작해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만일 수가 있고요. 또 북한의 특성상 정책 결정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은 사실 그 핵심적인 결정에 그 권한이나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미국 측도 그동안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정상들 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만나서 상당 부분 논의했던 그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진과의 만남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뭐든지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것들을 앞서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술수라고 하면서 상당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이 미국의 잇따른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비핵화 협상 체계의 선결 조건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자가 좀 구체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이 적대시 정책 이것이 뭘 의미하고 또 뭘 요구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북한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제재 완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를 막기 위한 국경 봉쇄가 있고 여기에다 이제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그 삼중고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핵실험 또 탄도미사일 시험에 열중하던 2017년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도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석탄, 철광석, 의류 같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올라서 수출길이 막혀 있고요. 또 북한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수입도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를 되살릴 방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주요 요구는 영변 핵시설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주요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이런 입장을 대변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의 반대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급선무 중에 하나고 이런 제재를 미국이 풀어줘야만 이제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 그걸로 보고 대화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미한연합훈련입니다. 북한은 그 미한연합훈련 중단이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그 미한연합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이러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는 없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번번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미국 정상회담 이후 또 코로나 사태 등 때문에 훈련을 축소해도 북한은 전혀 그 반발의 강도를 줄이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 쪽 주장을 보면 자신들은 핵실험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유예하는 그 모라토리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연합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게 미한 연합훈련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를 해도 북한으로서는 두 나라가 그 전략자산 등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생존에 대한 큰 공포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부터 수십 년 동안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도 이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그 전투기 한번 띄우기도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크다. 그래서 연합훈련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아, 이렇게 북한은 제재 완화 또 연합훈련 중단, 아, 이런 그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철회를 해야만 대북 정대시 정책을 철회했다고 여길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대화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하라.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거고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의도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만 듣고 보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어떻게 접점이 마련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엔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양측의 주장은 상당한 딜레마가 있고요. 아, 또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이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가 참 어려운 게 아, 이현철 기자가 다 설명을 했지만 이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을 북한은 제재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에 대한.
네.
그런데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제재는 풀어줄 수 없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양측에 말하자면 이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 그 미북 양측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인 것인데 바로 대자를 하는 것이죠.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양측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사안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진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협상,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말하자면 요구 사안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이 대화를 통해서 진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마련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미국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의 전선이 경제에서 인권으로 바뀌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예.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그 중국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화웨이 같은 그 중국의 대표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등 그 경제 강경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문제, 또 신장 위구르 문제, 티베트 문제 이런 그 소수민족 탄압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권 탄압을 근거로 그 중국의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만 중국의 협조를 얻는다는 건 무리일 텐데요.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유관국들이 모두 관련된 그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국들 입장 모두가 중요한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동맹국이자 지원국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만큼 중국은 또 북한의 목숨줄이라고 할 만큼 서로 다른 그런 입장인데 따라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마저도 중국과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이제 하나가 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만 따로 떼어내서 협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좀 설득을 해서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그 미국 간 갈등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되는 건 북한이 이 13개월 남짓 폐쇄했던 상호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에도 정작 실질적인 대화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나마 그 상호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조치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취한 것은 상당히 그나마 그 이제 긍정적인 조치이긴 한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관계 발전에 대해서 상호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은 지금 사실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미 협상, 대미 관계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와 협상의 물꼬가 트기 전에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이뤄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남관계는 대미관계의 종속 변수다 뭐 이런 정도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서 한국 정부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 당국이 이 국방비를 확장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외국산 첨단 무기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이 판문점 공동선언에서의 합의를 거론하면서 대결 책동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이중 기준이라면서 상당히 그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하자면 한국 내 군사적 움직임도 이 북한으로서는 선뜻 그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의 하나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북한과의 관여에 적극적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나 이미 만난 문 대통령을 임기 중에 이 문 대통령과 뭐든지 좀 해보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자가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5월에 이제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가 되고 그 전에 이제 3월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새 당선자 쪽으로 옮겨가고 문 대통령으로서는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 미북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종전선언 카드까지 꺼내 들었고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그 북한은 묵묵보다 부르고 진척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한국은 이 종전선언을 위해서 이제 미국과 집중적인 협의를 거쳤고, 또 일각에서는 그 문안을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요. 하지만 북한은 그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는 더 이상 뭐 어떤 이런 방법 없이 묵묵부답으로서 이제 그 진척이 없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도 어쨌든 그 교착 상태에 빠진 그 남북관계 동력을 되찾고, 그래서 이제 미북관계도 협상도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더 불확실해진다 이런 그 생각인데요. 하지만 지금 그 일단 한국 정부 쪽에서는 볼 때 시기적으로 지금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등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시간도 촉박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북한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 북한이 그 이제 신년사에서 새로운 그 대미 메시지 또 대남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다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경우 지금 뭐 더 이상 이제 그 남북관계든 미북관계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연 그 올 연말이든 그 신년 초에 나올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칠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미북 관계뿐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도 참 큰 관심사인데요. 자, 북한이 과연 어떻게 할까? 이 종전선언에 호응을 할 것인지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북한은 오랫동안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왔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을 2018년이었죠.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라는 합의문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할 텐데, 그러나 사실은 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은 이것을 목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그러면 어떠한 그 맥락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보는 것 같고요. 사실은 종전선언 자체라는 것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서 미국과 북한 양측이 상호 신뢰를 좀 구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을 계기로 이것이 이제 좀 더 다른 비핵화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앞서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그러니까 연합군사훈련이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결해서 이 종전선언을 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것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 연시의 행동들 또는 발언들, 신년사라든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모양을 띌까, 이것이 상당한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모두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극적인 돌파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4년 전에 미북과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던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이번에는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김정은 위원장의 이 새해 신년사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극적인 돌파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잘 보셨지만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극적인 어떤 그 돌파구라 그럴까요? 극적인 반전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4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야말로 화염과 분노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그 갈등과 대결이 굉장히 그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사실상 내비치면서 급속도로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이어서 북한 측에서도 미국을 방문하고 하면서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지고 1년 가까이 그야말로 대화 모드로 극적으로 전환했는데요. 이것이 평창 베이징 동계올림픽 내년 2월 이것을 앞두고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관측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4년 전 때보다는 또 그렇게 조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앞서서 네. 이현철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미국이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 고위 당국자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누구도 베이징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극적인 어떤 그 회동이라든지 설령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요. 남북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가게 되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라는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네. 북한은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가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IOC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전반적인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그다음에 이 경제난 이런 것들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새롭게 대외 정책을 펴는 어떤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북한이 이런 경제난 또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호를 열고 나오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외부와의 그 협력 또 무역 또 외부의 그 지원 원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신종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그 백신을 받아들이고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그 상황을 관리한 후에 이제 그 정상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2년 넘게 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한 상황. 이 초기에는 뭐 그런 것들이 북한의 그 의료 상황 등을 고려를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또 그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지면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국내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는 내년에는 신년에는 그 새로운 대외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가 하지 않겠느냐 또 그래서 그렇게 북한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긍정적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 현재로서 어떻게 그 어느 한쪽으로 그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북한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그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국경 개방 이런 쪽의 움직임은 뭐 그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그런 그 일부 움직임이 관측되는 것 외에는 지금 전혀 그 관측이 되지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정말로 그 내년에 그 어떤 그 대외 정책을 펼지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나올지 이번 연말 연시가 그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신년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마지막 뉴스 포커스 오늘은 올 한 해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언젠가 시골에 갔다가 목련을 활짝 피운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더구나 돌담이 쳐진 한옥이었는데요. 운치가 있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떠올리면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목련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행복했던 그날의 추억이 이 오늘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할게요.
'Cause you stroked my hair when you were born. inside? Or is it because of the tears you cried when your little puppy died? You said you'd never leave me. You said you'd never go. Oh, my darling, why do I love you so?
Hello.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내 사랑, 나는 종종 우리가 하던 일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왜 당신이 떠났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라고 노래한 자니 틸로슨의 Why Do I Love You So 함께했습니다. 오늘은요, 1960년대 매력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흑인 가수 디온 워익의 음악과 함께 하려고 해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도 참 많습니다. 1940년 12월 뉴저지의 이스트 오렌지에서 태어난 디온의 본명은요, 메리 디온 워익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던 6살부터 성가대와 지방의 가스펠 그룹에서 노래했던 그녀는 꾸준히 음악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거쳐서 코네티컷에 있는 하트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디온은 60년대 초 뉴욕의 레코딩 세션에서 노래를 하다가 작곡가 겸 편곡가였던 버트 바카락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바카락이 편곡과 제작을 맡았고 또 동료였던 홀 데이비드가 가사를 써줬던 Don't Make Me Over라는 그녀의 인생의 첫 히트곡이 탄생하게 되죠. 이 노래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1962년 디온 워익의 첫 데뷔곡이자 히트곡이었던 Don't Make Me Over 들으셨습니다. 널 위해 무엇이든 할게, 나와 헤어지자고 하지 마 라며 뒤돌아서는 연인에게 호소하는 그런 가사를 가진 Don't Make Me Over였어요. 이 노래를 시작으로 1963년에서 64년에는 Anyone Who A Heart, Walk On By, You Will Never Get To Heaven, Reach Out For Me 이런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내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 진정한 마음을 노래한 Anyone Who A Heart 듣고 올게요. Anyone who ever loved could look at me and know that I love you. Anyone who ever dreamed could look at me and know I dream of.
Take you back. Without you, I die, dear. Knowing I love you so.
곡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네요. 디온 워익의 음악들과 함께 했는데요. 1960년대 최고의 흑인 여자 가수답게 정말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그런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64년 이후 발표된 노래들을 쭉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사를 가진 Reach Out For Me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you go through a day and the things that people say, they make you feel so small. They make you feel that your heart will just never stop aching.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make a fuss. Make a fuss입니다.
Let's find out when you can use the expression make a fuss. But first, we'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야, 부엌에 무슨 일 있니? 큰 소동이 난 것 같아. 라고 묻자 제이슨이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over a minor thing to Eric.
Henry가 Eric한테 별거 아닌 걸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 라고 하네요. 제가 What exactly happened?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라고 다시 묻자 제이슨이
Eric이 Henry 전화 충전기를 오늘 아침에 무심코 가져갔는데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투덜대는 거야.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아휴, 뭐 그 정도 갖고 그리 야단이냐? 라고 했죠. 네, 그럼 오늘의 표현 make a fuss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Today's phrase is make, M-A-K-E, make a fuss. F-U-S-S, fuss, make a fuss. The word fuss means a useless activity or commotion. So when you make a fuss over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make an unnecessary and excessive display or commotion. So this expression, make a fuss, has several meanings. It means to cry, complain, or throw a tantrum. In addition, it means to argue over someone or something, or to treat someone with excessive attention. To make a fuss는
불필요하게 소란을 피우다, 크게 떠들어대다, 또는 투덜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Helen hates to make a fuss 라고 하면 헬렌은 소란 피우는 걸 싫어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Don't make such a fuss over that minor issue. 라고 하면 사소한 일 갖고 소란 피우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he expression make a fuss means,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s something going on in the kitchen? I can hear lots of commotion going on.
Well, it's Henry and Eric. Henry is making a fuss to Eric over a minor thing.
What exactly happened?
Eric accidentally took Henry's phone charger to work this morning, and now Henry is making needless complaints about it.
Are you serious? I don't think he should make a fuss about that.
Let's review. Make a fuss means to make an unnecessary display or commotion. Make a fuss. Make a fuss.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I hope you can join me again next time. Bye-bye.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